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9년 9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2장. 여러분도 지난 날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얽매여 세상의 악한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권세를 가진 통치자를 따랐습니다. 그와 똑같은 정신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육체와 감각의 욕망을 좇아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지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보좌 위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이 한 어떤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으로 태어난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들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뽐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몸에다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때는 그리스도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들지 못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인 우리와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는 그들을 갈라놓는 미움의 담이 있어서 서로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내주심으로써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유대 사람의 율법에는 이방 사람을 따돌리는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내셔서 평화를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의 미움을 없애버리심으로써 이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우리 유대 사람에게도 평화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둘 다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은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십니다. 이 건물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우뚝 섭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근무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사시는 것이 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보울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 보울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 아들 시므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루 딸 고스디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울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울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는 그들을 위로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마게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여러 곳을 거쳐가면서 여러 말로 그곳에 믿는 이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로 갔다. 바울은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낸 뒤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그때 바울과 같이 간 사람은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루비모였다.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드루아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렸다.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명절이 지난 다음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루아에 도착해 그들과 만나 그곳에서 이레를 지냈다. 일요일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모인 사람들에게 한밤중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을 여러 개 밝혀놓았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이야기가 길어지자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잠든 청년이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아래로 내려가 그 청년을 팔에 안고 말하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나누어 먹고 동이 틀 무렵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그곳을 떠났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며 큰 위안을 받았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의 선동으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에는 더 이상 바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바울 일행이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무는 것은 오히려 교회들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아시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 후에 에베소에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소요로 온 시내를 온통 뒤흔든 후에 이제는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 세워진 교회의 형제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석 달을 머무릅니다. 이런 후에 수리아로 가고자 계획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살해 공모로 직행하지 못하고 위쪽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시아로 돌아가기로 계획을 바꾸고 여러 일꾼들과 에게해를 건너 아시아의 관문에 드루아에 먼저 기다리는 형제들과 합류하여 한 주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한 주간의 첫날에, 즉 일요일에 예배로 모이지만 다음날 떠나려는 계획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은 길어졌고 안타까운 유두고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하지만 죽은 유두고를 살림으로 그곳의 형제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고 떠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다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아시아의 중심일 수 있는 에베소에서 소요는 아무래도 복음을 순종한 형제들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안타까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면서도 믿음에 견고히 머물 것을 권면한 후 떠났을 것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1절 2절이죠. 그럼에도 거쳐가는 주변의 형제들에게도 격려하고 축복하며 지나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바울은 먼저 디도를 보내놓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의 고백을 봅니다.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처음 전도했던 마게도냐의 도시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를 거치면서 여러 신앙적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연보를 모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32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런 후에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2절 하반절 3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가운데 왔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줬고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에 미래의 선교를 꿈꾸면서 온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가고자 했던 19장 21절의 기대와 함께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격려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공모가 들렸고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에서 바로 수리아로 가는 배를 타지 못하고 마게도냐를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4절에서 6절에 흐리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이방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을 위한 연보를 모아 영적인 은혜인 복음을 준 예루살렘에 물질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인물들은 각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전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각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이 연보를 전달하고자 했던 이유를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하심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후서 8장 19절 2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물질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은 6장에서 봤던 대로 사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선택한 자들에 의해서 관리됨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2절의 말씀 중심으로 드로아에서의 예배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문 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일곱 사람을 먼저 드로아에서 만나도록 약속하고 다시 같은 경로를 따라 빌립보에 오고 거기서 유월절 후에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와서 이래를 머문 것으로 전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교회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유대교 회당에서 완전히 자유한 예배의 날과 장소의 규모를 보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당에서 모였던 사람들은 적절한 예배의 처소를 믿음의 가정들로 옮겼고 유독 밤중에 모인 것은 이튿날 떠나려는 바울의 계획으로 저들에게 필요한 교훈들을 밤늦게까지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유두고라는 청년의 사고와 하나님의 긍휼의 되살림으로 교회가 더욱 담력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배의 날이 규칙적으로 확정된 것을 여기서 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7절 상반절이죠. 이 땅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큰 은혜를 받은 처음의 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역시 2장 46절의 기록에서 볼 수 있지만 처음 교회는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에 주로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5장 21절이라든가 18장 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주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과 성령 강림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그리스도인의 규칙적인 예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26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참고하십시오. 예배의 내용, 즉 중심을, 예배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려 하여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떡을 떼며 라는 말과 꼭 같은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저희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는데 비록 이미 일주일을 머물렀지만 이튿날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날의 말씀은 더욱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을 봅니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은지라. 이것은 누가의 평가입니다. 이 내용을 대부분 부정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결과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유두고를 다시 살림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확신으로 이끄심을 보면서 유두고라는 청년의 다른 모습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 죽은 사람들에게는 몸을 안는 모습을 엘리야에게는 열왕기상 17장 21절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 35절 볼 수 있습니다. 말하되 떠들지 말라. 많은 사람들의 소란을 죽은 사람 부근에서 보는데 마가복음 5장 39절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바울은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그랬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8절에서 12절 봅니다. 만찬은 말씀을 나눈 후가 자연스럽고 떡을 떼어 먹고 이들이 야식을 먹은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갑자기 당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모두 크게 놀랐으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한 이적을 보고 회중은 두려움과 흥분, 놀라움 속에서 이 잊을 수 없는 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들어와의 감사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이 본래 운 좋은 또는 행운의 이런 의미가 되는데 본인도 그렇지만 이 교회에도 역시 행운의 기회가 되었고 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청년을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신앙의 문제 쪽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왕래하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바울을 봅니다. 이방 교회들로 영적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통하여 나눠받았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영생의 복을 나눠준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을 위하여 물질로 갚게 하는 과정을 봅니다. 일주일을 머물고 이튿날 떠나고자 하지만 안식 후 첫날 드리는 예배의 모범을 드루아에서 행하게 하고 이 말씀에서 예배의 날과 예배 중심을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류 사랑의 사실을 확인케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한 번뿐이죠. 하나뿐인 그 소중한 삶을 사는데 어리석은 모습으로 열등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보증을 잘못 써서 곤경에 빠지기도 하고 게으른 생활 습관이 서서히 몸에 배기도 합니다. 잠언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는 불량하고 악한 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묘사와 함께 그들이 맞게 될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열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 묘사된 악한 마음과 행동 가운데 일부가 지금 나 자신을 영적으로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열등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열등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삶을 허비하면서 열등한 존재로 전락하지 맙시다.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늘 마음에 새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섣불리 보증인이 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악에 빠질 위험에 대해 브루스 월트키가 잠언 주석에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없이 순진하고 열정 없이 나태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아직 악인이라고까지 부를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악인의 악으로 이어지기 시작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불량한 자, 특히 선동가적 성향이 있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일곱 가지에 대해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맨 앞에 나오는 불량한 자에서 불량은 히브리어 벨리아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무가치하다는 뜻이고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특성에 대해서 벨리아알이라는 말을 쓰면 지극히 악함을 가리킵니다. 다윗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쫓겨다니던 시절에 선왕 바울왕가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은 적이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처했느니라. 네, 여기서 사악한 자라고 번역한 부분이 히브리어로 이시하 벨리아알, 직역하면 벨리알의 사람입니다. 무익한 사람, 혹은 파괴를 일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벨리알이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악인은 모든 의인에게 적개심을 가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공의, 공동체의 결속, 사회적 번영, 생명 자체 등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모든 종류의 불량한 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자비합니다. 시편 41편 8절에서는 벨리아를 악한 병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파멸, 즉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빌리아알이라는 말은 특정 요소를 왜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곡으로 가득 찬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후기 유대 문헌과 신약 성경에서 이 악마 같은 인간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겠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중반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네, 잠언 6장 12절 시작 부분을 다시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하여 두 가지 표현이 묶여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르나르트가 설명한 악함의 개념을 잠깐 보겠습니다. 악함은 정죄와 심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반사회적 행동, 권력의 남용,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이나 속임수 등을 의미한다고 정리했네요. 벨리알과 악함은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 하반절부터는 이런 불량한 자의 악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 하나씩 나옵니다. 우선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닙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정직하고 바른 사회의 기초를 위협합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자리라야 진리가 영적인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삽시다. 저는 저와 대화를 이어가는 도중에 대화 앞부분에서 했던 말을 바꾸는 사람까지 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거짓말이 내면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13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눈과 발과 손을 모두 동원해서 신호를 주고받으며 희생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악한 몸짓을 한다는 것은 그 몸짓을 이해하는 동조자 또는 추종자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라는 표현은 어떤 무리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모습이 기억 속에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거만한 눈짓으로 좌중을 압도하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신호를 주고받으며 암묵적인 지시를 내리곤 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그 손짓이 바로 이 손가락질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플라우트라는 랍비가 설명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악하고 불쾌한 동작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입장을 깎아내린다. 불량한 자는 우월감을 느끼며 이런 자아도취는 그의 궁극적 바람이자 목적이다. 14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브루스 월트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신체 지체의 외적 남용은 통찰력 있는 지혜자로 하여금 숨어있는 마음을 꿰뚫어 보게 한다. 네, 멋진 설명이죠. 잠언 주석을 쓴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니 페트릴로와 브루스 월트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데니 페트릴로의 경우는 성경 말씀을 신약과 연결하여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건함이 좋고 브루스 월트키에게서는 학식과 지혜가 함께 느껴져서 좋습니다. 잠언에 담긴 지혜를 월트키가 지닌 통찰력으로 이해하며 페트릴로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살 때 우리 내면에도 분별력이 점점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 어떤 때는 나 자신이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마음을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네, 악하게 살아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량하게 살면서 재앙을 자초하면 배가 파산하듯이 삶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죽는 날까지 잘 먹고 잘 산 것 같을지라도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인의 종말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현명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실 염려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은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먹을 것도 없는 광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루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내서 이틀치, 3일치를 한꺼번에 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니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양식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도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